예, 오늘 히브리서 강의 29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가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12장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1장부터 12장에서 구약과 신약을 이제 비교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성에 대해서 입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그 수신하는 그런 그 성도들이 힘들어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믿음을 버리려고 하는 이런 생각까지 하는 그 성도들에게 힘들어도 반드시 믿음의 삶을 살고 끝까지 경주해서 믿음의 삶을 완주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시대 믿음의 영웅들의 그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요약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심지어 너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심지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대단히 무서운 분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9절 가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다. 라고, 이 징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켜 주면서, 12장까지 이제 모든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은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교리적인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가 히브리서를 이제 마감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대개 가서 보면, 뭐, 에베소서다. 그러면 1장부터 뭐한 4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다음 5장, 6장은 충분히 이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성화된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로마서 같은 경우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대충 보면 그래도 한 50%, 60% 정도 교리에 할당을 하고, 나머지 한40% 정도를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바울이 말씀을 대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히브리서는 13장인데 그 13장 중에 지금 자그마치 12장을 교리에 대해 할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도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교리적 어떤 그 배도의 상황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까지 언급하면서 이 교리를 아주 심도 있게 이제 다 다루고 났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장 안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내용을 이 안에 아주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그걸 다쓸 수는 없고, 그래서 그한 장, 13장 한장 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를 대접하는 것, 그다음에 결혼을 신성하게 유지하는 것, 또 교회의 지도자들을 합당하게 대우하는 것, 또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의 형제된 디모데가 이제 석방되었다는 그런 좋은 소식까지 여러 가지를 25절 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 몇 가지 사항을 요약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형제의 사랑을 지속해야 된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1절 가서 보니까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결박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되 그들과 함께 결박당한 것 같이 기억하고 너희 자신도 몸 안에 있은즉 역경당하는 자들을 기억하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해야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히브리서 수신자들인 이 히브리 성도들은 여기저기서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왕따를 당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어요. 자기 동족들에게는 아니 어떻게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라고 한 사람이 메시아라고 할수 있냐, 해서 그 자기 동포들에게 지금 따돌림을 당하고 있고, 지금 또 어디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데, 로마 제국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따돌림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히브리 성도들이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로마 제국의 핍박에 의해서 집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형제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 친절하게 대접하는 그런 일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 3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5절에서 8절 가서 보면은 여기저기로 여행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식으로 이야기하면 뭐 교회 와서 자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조그만 뭐 모텔을 정해주고 거기 와서 자라고 해도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럴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여기 요한 3서 5절에서 8절, 사랑하는 자여, 내가 형제들에게나 낯선 자들에게나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하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내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여기 낯선 자들, 형제들,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그들의 여행을 후원하면 잘하리라.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나아가면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위한 조력, 동료 조력자가 되기 위해 그런 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많은 경우 이렇게 여기저기로 여행을 하면서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집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의 사랑을 지속해야 된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처럼 건물 교회란 게 아니고,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집에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행자나 그런 형제, 집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형제가 오면 천상 집에 있는 그 교회에서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 집으로 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대접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하고 상황이 조금 다르지만 그 원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서 살펴보면 목사의 자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목사의 자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손님을 잘 접대하는 거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가서 보시면 그 내용을 바울이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그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장 3절에, 3장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여기 나오는 감독은 뭐 감리교 이런 거에 큰 목사들을 모아놓은 그런 감독, 그걸 다스리는 그런 감독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감독은 지역 교회를 다스리는 감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 지역 교회. 한 아내의 남편이 뭐 깨어 있으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목사가 남에게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디도서 1장 8절 가서 보니까 역시 똑같은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장 8절에도 감독은, 장로는 오직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목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그런 모든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3절에서 역시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잘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로마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든 아니면 그냥 성도든, 성경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으면 이 형제, 예수님 안에서 한 피를 나는 그 형제들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애를 쓰며, 특별히 손님이 찾아올 때잘 대접하는 그와 같은 선한 행실을 보여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사랑 침례교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자매님들에게 특별히 많은 감사를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 지금까지 제가 한 50년 동안 이제 교회를 다녔지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또 풍성하게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교회가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없어요. 예. 주일날 와서 오전 예배 끝나고 밥 먹고 저녁 때 집에 갈 때도 밥 먹고 하는데 그 대접해 주는 게 정말 풍성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대접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시애틀 다녀왔는데 거기에 한 14명 정도 이제 성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문해서 조그만 이런 모텔에 가서 이제 제와 아내가 이제 있는데 어떤 자매님이 저희 그 모텔로 꽃다발하고 그다음에 과일 상자를 이렇게 보내줬더라고요. 사실 삭막한 데가 이거 모텔 이런 데가 굉장히 삭막한 거 아니에요? 테레비 하나 있고 침대 하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저와 제 아내를 배려해서 그래도 그 방에 꽃을 2, 3일 동안 이렇게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아, 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과일도 가져다 주고 이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받는 그러한 이 성도의 입장에서는 정말 큰 사랑으로 느끼고 대단히 감사하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또그 14분 모여서 중국 식당에 가서 같이 이제 교제를 나눌 때 음식도 풍성하고 정말 그 형제 자매님들의 그런 사랑을 풍성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예상을 전혀 못했어요. 시애틀에 그렇게 바이블 빌리버, 성경대로 믿는 그런 신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거기 갔는데 그런 환대도 받고 또 형제자매들 그런 사랑을 받게 돼서 정말 감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또 이제 기록이 돼 있냐 하면 히브리서 13장 2절에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나그네를 대접할 때 어떤 경우에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세 남자가 방문을 합니다. 그세 남자 중에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남자의 몸을 입고, 그리고 나타나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그세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까지 대접한 거예요. 천사들은 물론이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다 남자입니다. 그것도 젊은 남자로 그렇게 나타난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맨 끝장에 가서 보시면 계시록 21장에 가서 보시면 정확하게 그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며 사람의 치수 곧그 천사의 치수에 따라 144큐빗이더라.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천사는 남자, 젊은 남자의 모습으로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를 이렇게 대접할 때,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그네 아니에요? 그 나그네를 대접할 때,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심지어 천사들도 대접할 수 있다. 지금은 알지 못해요. 언제 알수 있을까요? 천국에 가서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 보면, 그때 그 사람이 천사였구나. 그걸 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 성경이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몇 차례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면서 나그네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능한 한 나그네를 잘 사랑하고 대접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셋째, 결박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되 그들과 함께 결박당한 것 같이 기억하고 너희 자신도 몸 안에 있은즉 역경당하는 자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고 하면 다른 성도들에게 관심을 보여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 상황은 로마 제국하에서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집도 잃고 또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 글을 기록한 바울 자신도 감옥에 갇혔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제자들이 감옥에 갇혀 있던 그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 시간에 그럴 일은 지금은 자유주의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뭐 감옥에 간다 이런 일은 없지만 그 원칙은 동일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제를 나눌 때 항상 그 상대방 그 형제 자매의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를 들어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주일날 와서 설교 말씀만 듣고 집에 가는 그건 성도가 제대로 된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성도가 되려면 삶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저 형제와 저 자매와 함께 나의 삶을 나눠야 돼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뿐만 아니라 내 이야기도 까놓고 같이 나눌 수 있어야 그 형제 자매인 거예요. 여기 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미스테리 베일에 쌓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얘기는 절대 안 해요. 무슨 일을 하는지 뭐 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거 뭐 형제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다 감춰놓는데 그게 무슨 형제예요. 그렇잖아요. 내게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죠? 내가 참 이런 역경을 당하고 있으면 같이 기도, 이거 내어놓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그래야 형제자매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얘기했잖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려면 교회로 모여야 사랑이 되는데,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형성한다고 할 때는 내 자신을 투명하게 내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내 자신의 사정을 형제 자매니까 그렇잖아요. 내어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이제 계시지만 우린 남자만 셋이 있습니다. 이게 남자만 있으니까 삭막해요. 얘기를 안 하고 살아요. 평생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저희는 또 다행히 딸만 셋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딸들은 이야기를 워낙 잘하더라고요. 이게 형제 자매구나. 그거 제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게 형제 자매예요. 어려운 일, 힘든 일, 정말 남에게 절대 할수 없는 그런 일, 그렇죠? 그런 말, 그걸 누구에게만 할수 있어요. 형제 자매니까 이야기하고, 형제 자매니까 그걸 간직해주고, 남에게 발설하지 않고, 그렇죠? 자기 문제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그게 참된 교회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될때 결박 중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그렇죠? 그들과 함께 결박 당한 것처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역경 당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같이 나도 역경 당하는 그런 사람의 심정으로 그들과 같이 할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뭘안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내 자신이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배만 드리고 그냥 쏜살같이 빠져나가는 사람은 성경이 얘기하는 그 성도가 뭔가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뭔가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에요. 상당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런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결혼을 신성하게 여겨야 된다. 그걸 지금 또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고 있는 거냐 하면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성도들 가운데도 음행하는 자들이 있고, 간음하는 자들이 있고, 잠자리를 더럽히는 자들이 성도들 가운데도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 성도만 그런 게 아니야. 목사도 그래, 목사도.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목사가 되면 특히 여자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하고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 결혼이 신성하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만 성생활이 유지가 돼야 된다. 부부간에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편과 아내 사이에만 이와 같은 부부관계가 유지가 돼야 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잠언 5장 가서 말씀 잠깐 읽겠습니다. 잠언 5장 18절에서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샘이 복되게 하며 또 내가 젊을 때 취한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그러니까 아내를 여기 나와 있는 거 샘이라고 하는 게 지금 아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내가 복된 사람이 되도록 남편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젊을 때 취한 그 아내와 더불어 기뻐해야지 다른 여자와 기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 결혼한 그 남편과 함께 기뻐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자가 된다. 너는 그녀를 사랑스러운 암사슴같이 아름다운 노루같이 여기며 언제나 그녀의 젖가슴으로 만족하고 항상 그녀의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내가 낯선 여자로 인해 기뻐하며 낯선 자의 가슴을 껴안으려 하느냐.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나니 그분께서 그가 가는 모든 길을 곰곰이 살피시느니라. 사악한 자는 스스로 자기 불법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에 매이리니 그는 훈계가 없으므로 죽을 것이요. 자기 아내를 두고 간음을 하거나 남편을 두고 간음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훈계가 없으므로 죽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큰 어리석음으로 인해 길을 잃으려다. 요 근래 이제 제 아내가 없어서 제가 어저께 처음으로 좀 일찍 들어가서 한 2시간 동안 집안을 좀 치웠어요. 평생 처음 제가 집안을 좀 치웠습니다. 가만 보니까 야 이거 여자가 없으니 이게 안 되겠구나. 지금까지 제가 감사하지 않고 그냥 당연히 집안은 깨끗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제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당신이 혹시 먼저 죽거든 나는 10평 이런 조그만 원룸에 가서 살아야지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이걸 다 어떻게 치우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진짜 이게 큰일이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집에 계시면서 또 직장 다니시면서 저녁 때 와서 이게 집 치워주고 뭐 빨래 해주고 이런 기본적인 이런 일들 해주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 취한 내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는 그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시애틀에 갔더니 텔레비전 뉴스에서 뉴욕, 그 다음에 시카고 이런 지역에서 이 동성애 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퍼레이드를 벌리는데 그걸 다 보여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다 보는 거예요. 거기 시장 다 나와갖고서는 동성애 하는 사람 쫓아가면서 그래서 피켓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적어도 이제 한 5년 사이에 우리나라도 뭐 어느 시장, 서울시장 그러면 어떻게 동성애들 퍼레이드 신촌에서 하면 이제 시장에 나가서 예,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켓 들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저분한 게 동성애예요. 개나 돼지도 안 하는 게 동성애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어긋나는 가장 사악한 죄가 동성애다. 동성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결혼의 이 신성함을 유지해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행의 대가는 대단히 심각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이제 20절 말씀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짓는데 이 음행은 자기 몸에 짓는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전서 6장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것의 권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음식들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들을 위해 있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그것들을 다 멸하시리라. 보세요.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않냐고 주를 위해 있으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쭉 얘기하면서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원 받았는데 이 구원 받았으면 예수님의 몸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거룩한 분인데, 근데 너희가 어떻게 음행할 수 있겠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뭐라 그래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창녀와 결합한 자는 한 몸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서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18절 보니까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짓느니라. 이 동성애 같은 경우는 자기 몸의 죄를 지으니까 로마서 1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몸 안에 이 동성애에 대한 보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에이즈 같은 그런 병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적어도 우리 사랑 침례교회에 나온 우리 성도들만큼은 음행을 피하고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만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도라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가서 보시면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이 나옵니다. 일생일 때 한번 죄를 졌어요. 간음죄를 졌습니다. 그 간음죄로 인해서 그 이후에 그가 받은 그와 같은 그 형벌이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와 같은 형벌을 받았거든요. 물론 죄는 용서가 됐지만 그죄 때문에 그가 받은 형벌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형벌이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나도 해보고 그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돼요. 예,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이미 기록이 된 거기 때문에 안 해봐도 돼요. 그런 거는. 예, 그런 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다. 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탐욕의 문제와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바울이 우리에게 이제 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살다 보면 정말 돈이 원수다. 이런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야, 참 정말 돈이 원수구나. 이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무언가 탐욕을 이렇게 낼수 있는 그런 요소가 저를 비롯해서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그 가능성을 자꾸 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잘 살펴보는 그런 좋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일단 물질관이 확실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필요 이상으로 무언가를 원하면서 그거를 하나님 이상으로 두면 그럼 그게 탐욕이고 그게 우상 숭배다. 여러분의 사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안에서도 그와 같은 탐욕이 일어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필요 이상으로 무언가를 구하면서 하나님 위에 그것을 두면 그것은 탐욕이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하고 힘들 때 신앙생활이 사실은 하나님 볼때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지나간 한 반세기를 한번 보시면 지금 믿음 생활하는 건 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시대 그 어려울 때6.25 겪으면서 이러면서 그또 일제 30년 지나가면서 그때 믿음 생활하시던 그분들 그 믿음과 이걸 비교해 보면 어느 경우에 좀 비교가 잘안 돼요. 너무나 모든 것이 풍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떨어지는 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역사 자체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사기 2장 가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속박의 집, 노예를 만드는 집, 쇠용광로,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후에 40년간 방황하다가 드디어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성경 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뭐 자동차, 인터넷, 아파트 뭐 다 좋은 게 있는 그런 게 가나안 생활이에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가게 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자기의 상속 재산으로 가서 땅을 소유하였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있던 그런 여러 부족을 다 물리쳤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이 땅을 분배해 주니까 그래서 각 지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부여받은 그 땅으로 들어가서 상속 재산에 이제 거하게 된 겁니다. 가서 보니까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 곧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분의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겼더라. 그렇죠? 그래서 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를 묻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10절 그 온 세대도 자기 조상들에게 거두어지고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이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으며 또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될까봐 제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될까봐 제가 걱정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안 그러려고 자신하면 아는데 왜 그래? 이건 성경의 역사가 그렇고 사람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면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그게 인지상정이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그 아이를 훈련을 시켜야 그래야 아이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 전체적으로 가서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필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돈을 허락해 주시고 저거 쓸 수 있도록 돈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고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 이상으로 도를 지나쳐서 무언가를 탐구하게 되면 특히 필요 이상으로 돈을 사랑하고 돈이 그 가정에 넘치게 되면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패가망신하는 그런 일이 거의 백발백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하는 게 우리 아이들을 보고 돈이 혹시 넘치면 이 아이들의 삶이 멸망하진 않을까 이게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그대로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10절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예수님 믿으면 돈 많이 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예수님 믿는 게. 그러면서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느냐.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물질로 하나님 앞에 충분히 섬길 수 있도록 물질에서도 많은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게 큰 이득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는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문제가 있냐.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이거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한 이야기예요. 믿는 사람도 너무 돈을 많이 추구하면 그러면 멸망한다는 겁니다. 10절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심지어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의 목사로 여러분이 정말 가정에서 또 모든 것 생활하기에 넉넉할 정도로 하나님이 물질도 축복해 주기를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 간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으로 도를 넘는 그런 수준에서 돈을 추구하면 그러면 자기를 찔러 꿰뚫는 그와 같은 파멸이 임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 어리석은 그러한 부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부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는가? 12장 1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무리 많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삼성의 이건희 회장 지금 정신이 없는 가운데 지금 누워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여기 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예요? 사람의 생명이 그게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않다. 그럼 탐욕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탐욕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이 무언가를 정확히 알면 그러면 탐욕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결론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 31장 가서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을 이끌라고 이제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다른 축복 말씀 하나도 안 해. 여호수아 내가 부자가 된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호수아 들어가면서 1장에도 이 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 5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평생 동안 능히 아무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냐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 심지어 지옥의 침상에 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복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 지금 피얼스 형제님 아래층에 누워 계십니다. 폐렴이 심해서 그래서 지금 콧줄 끼고 그리고 지금 누워 있어요. 제가 방문을 하면 오히려 저를 걱정해요. 건강 잘 지켜야 된다. 나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나는 언제 죽어도 된다. 하나님께 갈 준비가 돼 있다. 그렇게 평안함이 있는 게 그게 참 놀라운 복이에요. 왜 그래요? 저렇게 누워 계셔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어디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대로 죽는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6절 말씀,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시편 118편 6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은 메시아 시편이에요.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며 죽는 그와 같은 일을 묘사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8편 제가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처형을 시킨다 해도 사람들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냐.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8절 9절 가서 보니까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통치자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22절 23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그렇죠? 26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내가 다시 오게 될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너희가 나를 영접할 바로 그 순간에 너희가 나를 다시 본다. 이런 말씀이 다 여기 시편 118편에 나와 있는 메시아 시편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기 5절 가서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고 창에 찔리고 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부활시켜 주셨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큰 복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 사도는 오늘 마지막입니다. 영적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잘 가지라고 지금 히브리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그 다음에 17절, 그 다음에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도 평등과 동등의 문제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평등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역교회를 형성하면 거기 직무수행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동등한 그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 있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질서가 있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 다 질서가 있어야 그 가정이 유지가 되는 거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 정부에도 대통령이 있고 장관이 있고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일반 백성들이 있고 이 세상 모든 조직에는 직무상 상하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교회, 특히 지역교회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유기체이면서 또한 동시에 조직체예요. 조직체. 그래서 교회도 질서가 없어지면 그럼 무법천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동과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입니다. 화평은 질서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질서.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7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한 번이 아니에요. 17절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24절 너희를 다스리는 모든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역교회 안에도 성도들을 다스리는 자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무시하고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그럼 교회가 혼동에 빠질 수밖에 없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 영적인 권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다스린다고 하는 건 영적인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가 부동산 여기 투자하라 그러고 차 저거 사라 그러고 이런 이야기하면 들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 거 들을 필요 없어요. 목사는 그런 거에 권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하고 시집가라고 누구하고 장가 이런 거 목사에게 들을 필요 없는 겁니다. 자기 좋아하는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목사가 영적인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할 때 그 말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들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 사도행전 20장 28절, 디도서 1장 5절 우리 디도서의 말씀 한번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이런 까닭으로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두었나니 그것은 곧 내가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고 또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를 이끌고 나가시는 그런 지도자들을 세웠어요. 디도도 세웠습니다.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 합니다. 장로. 그렇죠? 이 장로가 얘기에 나오면서 바로 7절에 감독은 이렇게 나와요. 장로. 그러니까 장로와 감독이 같은 거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금방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하고 성도들 가운데 직무를 수행하는 이런 감독과 그다음에 집사로 구성이 되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은 여기 어떠한 책무를 가져야 되는가? 참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조금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목사 혐오증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려면 성경이 바르게 목회를 하는 그런 자들을 이렇게 대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째, 7절 가서 보니까 그들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린 자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 사람을 숭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지도자들을 존경해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를 꼴을 먹여주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성도가 존중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이 존중하겠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도라고 하면 그러면 목사를 기억해야 된다. 저 집사를 기억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도자들이 말씀으로 성도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된 그 성도들을 양육시켜서 자라도록 만드는 그러한 장본인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런 사역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많은 책을 읽습니다. 인터넷에서 좋은 설교를 듣습니다. 라디오에서 좋은 설교를 들어요. 강의 자료를 봅니다. 다 누가 만드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당연한 거다 생각하지 말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거기 가서 보니까 그래서 너희를 다스린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너무 못된 목사들이 많기 때문에 참 이거 참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것이 어렵지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목사가. 거기 가서 보니까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목사의 의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 형제, 저 자매, 저 어려움과 이런 것을 보고 이건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목사가 그런 일을 행할 때 그러한 목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목사가 근심하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된다. 목사의 근심은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 가서 보니까 이 지도자들에게 문안해야 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모든 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해라. 쉽게 말씀드려, 목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하면, 사실 저는 기도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서 말씀 감당하고 이러고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저와 제 가정을 위해서 대단히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 미국에 어디 간다고 한주 빠진다, 두주 빠진다고 할때 와서 너무 섭섭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눈빛으로 제게 목사님 다시 또 언제 뵈야 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성도도 이렇게 뵈면 너무 제 마음이 뭉클해져요. 목사를 얼마나 사랑하기에 이렇게 목사가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을 이렇게 표출해 주는가. 이런 것들이 목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에 대한 그런 험담은 많은 경우에 쓴뿌리가 돼서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 성경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5장 17절에서 19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러할지니라.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너는 곡식을 받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느니라. 19절. 장로에 대한 고발, 목사에 대한 그런 고발은 두세 증인 앞에서가 아니면 받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잘못을 하거나 무언가 잘못 행하는 그런 일이 발견이 되거든, 목사를 사랑하면 직접 와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 뒤에서 험담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직접 와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게 정말 맞습니까? 그럼 맞으면 목사가 고쳐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뒤에서 이렇게 수근수근 이렇게 돼서 온 교회에 퍼지게 되면, 그러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를 사랑하면, 또 목사의 가정을 사랑하면, 목사나 사모가 뭔가 잘못되는 그런 일을 하는 것 같다 하면 직접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탐욕에 대한 그런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될 것인지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한 것은 너희가 나를 돌보려 하는 것이 이제 마침내 다시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니, 너희가 또한 그것을 위해 염려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느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다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고난을 함께 나누었으니,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가 참 잘하였다. 이러한 관계가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사랑 침례교회에서 안에 이루어지고, 예수님 오신 일이 늦추어지면 제가 이제 또 그만둘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오는 그런 그 목회자와 또 성도들과 이런 관계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정말 성경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한 목자와 양들의 관계가 우리 교회 안에서 확고히 확립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